신약 성경 8면에 있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중보 기도학교에서 감사의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읍시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또 여러분들의 관심이 제일 집중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보통 10대의 제일 큰 관심은요, 이성이라고 그럽니다. 20대는 성적인 부분, 이 성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집중되어지는 때가 20대라고 그럽니다. 30대에는 돈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집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40대에는 하고 있는 사업, 본인이 맡고 있는 그 사업이 번성하기를 가장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50대는 권력과 명예에 마음이 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이 되어지면은 건강이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그렇게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이런 뉴스가 떴던데요. 우리나라 그 학생들 관심이 어디에 많이 가 있는가, 참 놀라운 사실인데 10명 중에 한 명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자살을 하고 싶다, 그 충동을 느낀대요.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본은 조금 더 심한데 4명 중에 한 명이 1년에 한 번 자살을 하고 싶다. 이게 아이들입니다. 학생들. 이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마음을, 충동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사망률 제일 높은 원인이 자살이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고, 이 사탄의 세력이 자녀들 가운데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알려주어야 되고, 특별히 아이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은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후회스러운 그 영적인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차라리 목숨을 다해서 사는 것이 낫지,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가는 것이 낫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성세대가 가르쳐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일단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10대에도 20대에도 30대에도 60대에도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더 윤택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횟수가 많아지겠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돈 앞에 섰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차 사고를 냈는데요, 그 돈, 이 돈 생각에 그냥 가버리는 이러한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돈 앞에 성도가 딱 서게 되면은 그분의 신앙 인격이 그냥 드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흔히 물질 만능주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돈이 이제는 그 돈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 그의 그 돈의 폭력 앞에 남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심지어 국가라 할지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요즘에 그리스 디폴트 상태, 그리고 스페인, 헝가리, 또 이탈리아, 프랑스, 이번에 프랑스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유럽 쪽에 아주 많은 나라들이요, 이 재정적인 것 때문에 돈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세계 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보다도 더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미국은요, 제가 작년 7월 달, 2011년 7월 달까지 부채가 얼마인지 보니까요, 14조 3천억 달러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은 조를 넘어서서, 조를 넘으면 그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 아세요? 저는 경까지는 세어본 적이 돈 가지고는 없어서 제가 세어보니까 조 다음에 경이더라고요. 1경 5072조 원. 그러니까 이 미국의 지금 부채가요, 작년 7월 달까지의 부채가 1경 5072조 원이 미국의 부채라고 그럽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갔습니다.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 있죠. 그래서 미국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휘청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돈의 위력 앞에 법도 무릎을 꿇습니다. 심지어는요,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교회조차도 이 돈의 위력 앞에 넘어져 버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돈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직분도 그냥 팽개쳐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돈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피폐하게 만드는 주원인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전 인격을 파괴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돈입니다. 요즘 세대에 굵직굵직하게 터지는 사건들요, 그 배후에 보게 되어지면 이 돈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인데 그만큼 사람은요, 돈 앞에서는 무력한 그런 존재로 전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돈을, 내 돈이 아닌 그 돈을 주워가지고 여러분 호주머니에 넣은 적이 있습니까? 빨리 대답하십시오.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길 가다가 고개를 땅으로 쳐다보면서 가다가 돈을 좀 주셨던 적이 있어요. 동전 몇 개를 주었던 적도 있고요. 간혹 가다가 1,000원짜리를 주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이 양심에요 좀 거리낌이 있기는 있습니다. 동전을 주어도 그렇고 지폐를 주어도 그렇고, 그러나 이런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준 돈은요 제가 안 가집니다. 가지지 않고요. 뭐 1,000원짜리를 주워가지고 경찰서 가져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런 돈은 일단 주우면은 전 가져서 헌금을 해버리든지 이렇게 하고,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준 돈은요 종업원 갖다 줍니다. 이렇게 종업원 갖다 주면서, 자, 우리가 돈 앞에 좀, 내 돈이 아닌 돈 앞에서는 좀 초연해질 수 있는 이런 정도가 좀 되셔야 되는데요. 돈이 있으면은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좀 못생긴 얼굴도요 뜯어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돈의 위력입니다. 돈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돈의 노예가 되어지게 되면은 세상이 무서워지게 되는 겁니다. 돈을 쫓아가다가 보면 결국 돈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있구나. 하나님 그거 보여주세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걸 보여줍니다. 아,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일이 생겨지죠. 결국 끝에 와서 보게 되면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때는 손해를 좀 많이 본 상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돈은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로 귀한 존재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따라서 합니다. 보물. 예, 돈을 절대로 무시해서도 안 되고 경시해서도 안 되고 돈은요. 보물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귀한 보물을요. 왜 땅에 쌓아두려고 그러느냐. 그 보물은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귀한 거죠. 너무 귀한 거니까 그 귀한 거는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에게 통장 주면서 그 천국에다가 가지고 가서 보관하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처음에는 이것을 보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24절에 가게 되면요, 이 보물이 재물로 바뀌어집니다. 재물.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돈은요, 사람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얻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그 마음은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돈을 너무나 소중한 보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돈은요 보물을 넘어서서 하나님처럼 숭배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보물은 보물이지만은 하나님 수준에까지 돈을 올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안전한 데 보관을 해야지 위험한 데 보관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거 손해본다 그 말입니다. 돈을 어디에다가 맡겨두어야 안전합니까? 그리고 이익이 발생을 합니까? 땅에 보관을 하면요 그 위험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어디를 투자해도 사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확률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거기는 다 위험하다. 땅에는 어디든지 저금을 해도 쌓아두어도 그건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요. 딱 들어가자마자 그 성도님의 얼굴이요. 목사가 가면은 반기긴 반기는데 그쵸? 그 성도들의 얼굴을 처음에 딱 보면요. 제가 들어가면은 반기는 분이 있고 근데 그분은요 반기기는 반기는데 그 얼굴이 어두웠어요. 조금 안절부절하면서 저를 이렇게 반기는데 제가 보니까 조금 이상해.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요 주저 말씀을 하시는데요 처음에는 민기적 하시더니 결국은 말씀을 이렇게 딱 하시는데 목사님 100만원 손해봤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100만원 손해봤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갑자기 툭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좋은 주식으로 알고 샀는데요. 그게 툭 떨어지는 순간 100만원이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 모르면서 이 말씀을 드렸다가 혼났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주식을 사서 팔지 말고 꾸준하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고 이 말씀을 들었다가요, 얼마나 제가 호되게 그분의 연설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주식은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물정을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도 다 알아야 되고, 올라가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올라가는 주식이 있고 폭락하는 주식이 있대요. 그걸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올라갈 만한 주식을 빨리 사야 된대요. 사가지고 올라갔을 때 또 빨리 팔아야 된대요. 그러면은 또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면은 이득을 많이 남긴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주식에 대해서, 저는 주식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사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나중에 올라갔을 때 팔면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게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 생각은요, 그게 아니요. 저한테 막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돈은 떨어진 건 그때는 잊어먹으신 것 같아요. 막 설명을 이렇게 하시면서 세상을 알아야 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의 세상 물정을 알게 되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시고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다는 것, 이것도 아셨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고 주식에 관한 것만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늘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지금 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기쁘기도 하고,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땄습니까? 그랬더니요, 많이 잃었대요. 그러면서도 그걸 이제 버리지를 못하고 계속 샀다가 팔았다 계속 그걸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가슴이 오마조마, 예, 예, 조마조마, 예, 조마조마해서 조마조마해서 막 심장이 약해진대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이렇구나. 땅에 투자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구나. 우리가 땅에 쌓아두다 보면요, 어떨 때는 교통사고를 다 당해서 돌아가시고 나면 인수할 가족이 없어서 국고로 반수가 되어지는 이런 일도 보았었습니다. 세상은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열심히 벌어놓았는데 남의 것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전한 데가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이라고는 저장고죠.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우리 마음도 그곳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져 있고, 나중에 그곳에 갈 때가 다가오게 되어지면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저축을 해놓은 것, 얼마나 많이 쌓여져 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으니까 분명히 쌓아놓은 것이 그곳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내 보물이 거기에 있다는 것, 이것이 설레임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오늘 6장 2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있는 그 국가는 안전해서 좋습니다. 또 내 마음이 하늘에 가 있어서 영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라요, 바로 나를 위하여, 즉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순전히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일거양득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도 그곳에 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도 쌓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이 보물을 쌓아두는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 이것을 좀 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다시피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우리들의 피와 눈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마 여러분 자신들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요, 한 번 시도하고 두 번 시도하고 여러 군데 이력서를 내었다가 한두 군데 연락이 오면 가서 한 번 또 인터뷰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겨우겨우 붙었는데, 들어가면 길이 쫙 뚫려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들도 있고 거기에서 돈은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는 힘들게 한 달간 일을 하고는 한 달 월급을 받는 것, 그 얼마나 피와 땀과 노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보물이 되는 겁니다. 이 소중한 것을 아무데나 맡기면 안 되는 겁니다. 안전한 곳에 맡겨야 되죠. 근데 제가 그것을 다 맡기라는 건 아닙니다. 자, 이것을요, 아무데나 맡기면 안 되고, 안전한 곳에 맡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눈이 밝아야 되고, 이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요, 돈이 갑자기 내가 너무 힘들게 이렇게 보물처럼 벌었기 때문에 이 돈이요, 갑자기 하나님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눈이 어두워지면 그렇습니다. 제대로 못 보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는 이 돈이 나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지는 거죠. 눈이 어두우면요, 돈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전능한 존재가 되어지죠.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이면 다 된다. 예, 돈이면 다 된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것 있냐고. 돈이면 다 통한다. 기도하지 않아도 뒷돈만 대어주면 다 된다. 이러한 그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요, 마음속에서 이런 신앙 고백, 이제는요, 하나님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자신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돈이요? 거룩해져 버립니다. 돈이 거룩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돈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숙연하게 되어지죠. 숙연하게.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이야기 하니까요. 분명히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헌금하는 것일 것이다. 미리 예측을 하고 여러분 얼굴이요, 지금 거룩해져 버렸어요. 숙연해지고. 그러나 분명히 알고는 계셔야 될 문제입니다.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돈 이렇게 이야기하다가요, 갑자기 돈 이야기가 나오면 어떡하죠? 부부가요, 살짝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서 속닥속닥 이야기하죠. 돈 이야기가 나오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진지해지고 이렇게 거룩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돈이니까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돈이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그렇게 하고 사람을 그렇게 지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동등한 선상에 두시고 너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과 이 재물을 겸해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개를 하나, 목사님, 저는 두 개를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거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어떻게 우리 보물을 쌓아 놓을 수 있겠는가? 저는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 놓는 방법은요, 첫 번째로는 십일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감사 예물입니다. 십일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십일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뭐 10만 원 중에서 만 원을 주님에게 드리는 건 쉬울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거 제가 10만 원 가지고 대학 때 생활할 때 만 원 드리는 거 너무 그 쉽지 않은 거였지만은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100만 원 중에 10만 원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1억 원 중에 1000만 원 드리는 거, 10억 중에 1억의 십일조를 드리는 거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한 달 소득을 10억을 주시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11조,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1억 원을 하나님께 여러분 11조로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네, 돈에 대해서는요, 성도들은 정말로 초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돈이 아니면은 손대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릴 수 있는 이 신앙,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가신다. 그 11조 이상 되어지는 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11조에 대해서 특별히 이 말라기서에서는요, 우리가 한 번 더 좀 보시면 좋겠는데, 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모니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자, 하나님께서 떠나가셨는데 너희가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따라서 합니다.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몰랐었는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받고, 왜 곡식이 중간에 떨어지고, 왜 이렇게 이 농사 지은 것이 기업이 왜 이렇게 손해가 많이 보는가 그랬더니요, 그들은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내 거 도둑질하느냐, 11조와 봉헌물, 여기서 말하는 봉헌물은요, 감사제물을 말합니다. 감사제물, 왜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움켜쥐어도 이건 내 것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11조와 봉헌물입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직접 대어놓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교회에 11조 많이 내시라고, 돈 많이 내시라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 전혀 아닙니다. 자, 제 얼굴을 보십시오.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게 생겼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회가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도 이 설교를요,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저거 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요, 제 양심을 걸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거든요. 철저하게 제가 11조를 구분을 해서 이렇게 드리는데요, 11조가 많이 들어오고 헌금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더 받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딱 정해놓은 거 그것만, 그 사례만 제가 받지 그 외에 더 받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 더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제가 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요? 일전에 제가 제 삼촌, 외삼촌 이야기를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희 외삼촌이 한 40년 전에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사업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꽤나, 그래도 조금 그 수입이 좋은 그런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1조를 하지 않고 달달이 5천원씩 감사원금, 그때 당시 5천원이면 그 많은 겁니다. 굉장히 많은 건데요, 그 5천원씩 감사원금만, 신앙의 양심이 그래도 있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어느 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죠. 그래서 마음에, 저는 모계로 하게 되면은 이 5대째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외삼촌은 4대째죠. 지금 외삼촌 다섯 분이 다 장로님들이신데요, 이 외삼촌이 양심에 거리 끼는 게 있으니까 장부를 가지고 와서 병원에 누워서 그동안에 떼어 먹은 11조가 얼마인가 계산을 다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는 이 마음에 걸림이 되었는데요, 나중에 오랜 기간이 지나고 퇴원을 할 때에 병원에서 청구서를 딱 내어 미르는데 그 청구서에 11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본인이 계산을 해놓았던 11조가 그 청구서에 딱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가시, 다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업이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11조를 떼어 먹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가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11조를 떼어 먹으면은 그 사람은 사업이 망해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십일조에 대해서만큼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분의 9도 다 사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활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일조를 잘 들으면 이런 복이 있죠.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이 10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두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이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십일조라고 그랬죠. 그죠? 온전한 십일조. 제 아내가 십일조를 이렇게 떼는 걸 보면요. 딱 맞게 떼지 않습니다. 딱 맞게 안 떼고요. 조금 더 넉넉하게 뗍니다. 왜 조금 더 넉넉하게 떼냐면요. 그 외에 우리 성도님들이 갖다 주는 선물도 있거든요. 뭐 피자가 한 판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 통닭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죄송합니다. 그 달라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것들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떼는 겁니다. 저는 제 아내가 참 잘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십일조 이 예물을 드릴 때는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여러분 꼭 이렇게 하십시오. 어차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예물은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헌금하라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를 드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일조 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저는 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다 앉혀놓고 거기에 십일조 예물을 봉투에 딱 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할 수 있으면 찬송 하나 부르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다음 달에는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에게도요 이 교육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달에 십일조 드릴 수 있도록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감사도 되고 자녀들에게 교육도 되어지고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쏟아 부을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일조 헌금을 드릴 때 즐겨내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일조는 기쁘게 드리자. 기쁘게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십일조를 이렇게 기쁘게 주님께 드리면요. 말라기 3장 1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기업에 손해가 없도록 해주시겠다. 가정에 손해가 없도록 막아주시겠다. 구멍이 뚫려져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 내가 막아주겠다. 기한 전에 소출이 떨어지는 거, 포도나무가 떨어지는 거 내가 단단하게 붙어있도록 막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가 감사의 물인데요. 저는 이 감사의 물, 하나님께서 주시면 드리고 안 주시면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요. 저 혼자 맺은 거죠. 하나님 주시면은 제가 감사의 물 드리고 안 주시면은 안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들을 때는요. 제 호주머니에 그 돈이 있으면 그걸 꺼내서 꼭 예물을 드립니다. 있으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드리고 없으면 너무 감사해서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드리겠다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래서 늘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되면요 제가 정해놓은 액수가 있습니다. 이거 비밀인데요 그게 만 원입니다. 예, 이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호주머니에 여기에 그때 월요일 새벽과 수요일, 금요일 새벽에 이 봉투에 있으면은 제가 늘 드립니다 하나님께.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안 가지고 그냥 드리죠.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양만큼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은 감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이렇게 드리죠. 저는 그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천 원을 드려도요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은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는요, 많지는 않아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감사 예물, 하나님 나라에 쌓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드려서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쌓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헌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하는데 세 가족 중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있었습니다. 이 나앉게 생겼습니다. 집이요 망해져서 나앉게 생겼는데, 근데 이제 그분도 막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다 열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요. 그 사정을 들으셨던 어떤 성도님이요 저한테 봉투 하나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 가정에 신방을 간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가서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요 정말 피와 땀과 같은 그 돈인데 제 손에 그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더니 막 우시더라고. 그분이요 울면서, 그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는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얇게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많은 액수인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것이요 하나님 나라에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이렇게 쌓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분은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그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요 제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 성도 중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는요 다 찾아갑니다. 이렇게 먹을 것도 조금 싸고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말동무도 좀 되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이걸 사명으로 여겨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 쌓아가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오늘 아침에요 제가 우리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집사님에게서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우리 병실에 선교사님 한 분이 입원을 하셨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을 아는 분이래요. 저를 아는 분이래요. 그래서 저한테 바로 전화 연결을 해주셔서 통화를 해보니까요, 아, 그 선교사님은 저를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냐면은 몇 년 전에 미얀마에 태풍이 불어온 거 혹시 아십니까? 태풍이 불어왔어요. 그 집들이 다 떠나가버리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미얀마에 선교사로 가 계시는 분이신데 그곳에서 교회를 이렇게를 개척을 하고 현지인들을 신학생으로 만들어가지고 파송하는 그 역할, 교회와 그리고 현지인들을 양육하는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인데 너무 집들이 많이 파손되어지고 성도들이 죽고 막 그렇게 해서요, 그들을 돌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있던 그 교회로 그분이 오셨어요. 제가 그분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또 미얀마의 그 상황을 뉴스를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구 식구들, 우리 그 교구 권찰에 모였을 때 한 80여 명 모였는데요,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합시다 그랬더니요 성도들이 헌금을 한 300만 원 이렇게 모아서 주셨어요. 굉장히 많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달을 하려고 선교사님을 찾았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 드렸더니 그분이 그걸 쌀을 사가지고 그곳에 먹을 것이 없는 곳에 가서 선교사님이 다 전달을 해주고, 바로 그분이었어요. 그분이 이 대구에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와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해 계시다 저를 이렇게 만난 것이죠. 그때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요 그 성도님들, 그때 헌금을 해 주었던 그 성도님들, 그 헌금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를 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귀중한 보물, 그 귀중한 보물, 그게 액수가 많든지 적든지 괜찮습니다. 그것을요, 나도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좀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방법에는 내 물질이 들어가고 또 내 헌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김으로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귀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